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배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오늘의 행동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들이 가질 자격이 있는 매우 강력한 국가안보를 위한 역사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사의를 표한다며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좋은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시리아와 이른바 6.1 전쟁에 승리하면서 골란고원을 점령한 뒤 1981년 자국 영토로 병합했지만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골란고원에 대한 유엔의 정책은 안보리 결의에 따르고 있다며 골란고원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번 결정은 시리아 주권과 영토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도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 등 적대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겨냥한 동시다발 요격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평양 상공에서 이뤄진 ICBM 요격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실험은 몇 초 간격으로 쌓아 올려진 두 기의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이 날아오는 ICBM 목표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실험을 위해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의 지하 격납시설에서 발사됐으며 목표 탄도미사일은 6,400km 떨어진 마샬 제도의 시험장에서 쏘아 올려졌습니다. 국방당국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실험은 위협적인 ICBM 목표물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동시다발 요격 실험으로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완벽하게 실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중국을 경유해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리수용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수용 부위원장의 이번 라오스 방문은 사회주의 형제국가와의 당대당 교류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리 부위원장 유엔은 라오스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을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북측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고려항공을 통해 도착했으며 중국의 대외연락부 관계자와 북한 대사가 영접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군용기와 군대를 배치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대응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군용기와 군인들은 지난 2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의 수송기 파격은 양국이 베네수엘라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한 지 석 달 만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서남쪽 섬 지역에 육상자위대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NHK 방송은 26일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에 육상자위대 병력이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야코지마에선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400명 규모의 경비부대가 배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자, 미국이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는 20조 달러로 전 세계 GDP가 약 80조 달러에 달하는 걸 고려하면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미국이 창출한 건데요. 자, 미국이 이런 경제력을 실감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교수인 마크 페리 박사가 미국 각 주의 경제 규모를 해외 국가들과 비교했는데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경제력이 높은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GDP가 2조 9,700억 달러로 이는 영국의 국내 총생산과 맞먹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 주를 하나의 나라로 친다면 세계 다섯 번째 경제대국이 되는 거죠. 이 텍사스 주의 경우 캐나다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고요. 뉴욕주의 GDP는 1조 7천억 달러로 한국의 GDP보다 높습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주의 경우 인구가 60만 명에 불과하지만 인구 900만 명의 요르단과 GDP 규모가 맞먹는데요. 이 페리 박사는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노동력 대비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경제대국인 미국이 얼마나 많은 부와 번영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9도로 맑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황해도와 함경도는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5도에서 15도, 신의주는 2도에서 1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5도에서 13도, 함흥은 2도에서 1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도에서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이슨 아르딘이 부릅니다. 앞서 미국 50개 주의 경제력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미국의 하늘을 나르며 50개 주의 각기 다른 모습을 노래에 담은 Fly Over Stat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First class on a flight from New York to Los Angeles. Kind of making small talk, killing time, flirting with the flight attendants. 30,000 feet.
above could be Oklahoma. Just a bunch of square cornfields and wheat farms, man, it all looks the same. Miles and miles of back roads and highways connecting little towns with funny names. Who'd want to live down there in the middle of nowhere? They've never drove through Indiana, bitten man who plowed that earth, planted that seed, busted his ass for you and me. You're caught a harvest moon in Kansas. They'd understand why I got made those flyover states. I bet that mile-long Santa Fe freight train engineer seen it all. It's like that flatbed cowboy stacking U.S. steel on a three-day haul. Roads and rails under their feet. Yeah, that sounds like a first-class seat on the plains of Oklahoma, with a windshield sunset in your eyes like a watercolor painted sky. You think heaven's doors have opened, you'll understand why I got made those flyover states. Take a ride across the Badlands, feel that free on your face, breathing on that open space, and meet a girl from Amarillo. You'll understand why I got me. You might even want to plant your stakes in those flyover state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 국빈 방문에서 양국 관계 발전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군용기를 파견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경고했고요. 유럽의회가 미국 인터넷 회사들을 겨냥한 새 저작권법을 가결시킨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의 첫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만났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이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에는 이 남부 니스 근교의 해안 마을인 보로시르메르에서 만찬을 열어서 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환대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지금 유럽을 순방 중이죠.
예, 지난 21일부터 이탈리아와 모나코를 이어서 프랑스까지 유럽 3개국 순방하고 있는데요.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유럽을 택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순방길에는 부인 펑리완 여사와 함께 대규모 중국의 정재계 사절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가 마지막 방문국이군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중국과 프랑스의 수교 55주년인데요. 프랑스는 특히 서방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1964년에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국제사회에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두 나라 관계는 변함없이 항상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덕담도 이어갔는데요. 취임한 지 지금 2년이 채 안 됐는데 많은 성과를 이뤘고 양국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문에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고요.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 방문으로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다자주의를 향한 프랑스와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재계 인사들도 많이 수행했다고 했는데 어떤 합의가 나왔습니까?
예, 프랑스가 중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 두 나라는 항공과 우주과학, 금융, 문화교류, 친환경 분야에서 30여 건에 달하는 약 400억 달러 규모 협력 사업에 합의했습니다. 또 중국 항공사들이 프랑스 대표적 이 비행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서 A320 기종 290대와 A350 기종 10대를 비롯해서 총 300대의 비행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주요 매체들은 중국이 돈보따리를 풀어서 프랑스를 흔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네, 앞서 이탈리아는 주요 7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예,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하면서도 중국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1대1로에 대한 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달 개최되는 1대1로 협력 정상 포럼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대1로에 직접적인 참여는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협력하는 끈은 이어가겠다는 것인데요. 1대1로를 통한 중국의 세계화를 여전히 경계하면서도 프랑스가 경제적인 실리는 챙기겠다 이런 구상으로 전문가들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이 유럽연합 EU의 주요 정상들과 더 만나죠.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이 26일 이 시간 현재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주요 정상들 뭐 대거 파리로 모였네요.
네, 이번 회동은 시 주석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맞춰서 중국과 유럽 사이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 대통령실은 다자주의를 위해서 프랑스 혼자만이 아닌 유럽 차원의 문제의 논의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자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다음 달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과 기후변화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중국과 유럽의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지구촌 오늘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군요.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25일 전화통화를 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가 하고 있는 비건설적인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무부는 관련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어떤 행위를 하길래 미국이 비판하고 나선 겁니까?
러시아 군용기 두 대가 지난 2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의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들 매체는 현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군용기에는 러시아 장교들과 약 100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파견된 이유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베네수엘라와 러시아의 강력한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전에도 이 전략 폭격기를 베네수엘라에 배치한 적이 있다고요?
예, 두 나라는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 두 대와 100여 명의 러시아 공군 조종사 그리고 군부대 요원들이 베네수엘라에 배치돼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웃나라인 콜롬비아의 강력한 반발을 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 석 달 만에 다시 러시아 군용기가 파견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파견 조치는 지난 1월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스스로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이라고 선언한 직후에 미국과 서방 50여 개국의 지지 아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는 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정부가 불법 정권이라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승리하긴 했지만 주요 야당 후보들의 참여가 가로막혔고 또 매표를 비롯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며 경제 제재와 함께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이 이 사회주의 정권인 마두로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의회가 새로운 저작권법을 통과시켰군요.
네,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하게 될 저작권법 개정안을 26일 가결시켰습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창작물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유럽의회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인터넷을 바꾸고 있다고 CNN 방송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처가 어떻게 작동을 하길래 인터넷에 바꾼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무료로 제공되거나 불법 유통되던 창작물에 앞으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규제를 새 저작권법에 담았는데요. 먼저 뉴스 사용료 규정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뉴스를 살펴볼 때 많이 사용하는 구글 뉴스를 예로 들면요. 지금은 구글 사이트 안에 각 언론사 기사의 링크, 연결 고리를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앞으로는 이 링크를 통해서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기사를 보여줄 때 각 언론사에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제는 뭐죠?
예, 또 한 가지 규제는 업로드 필터 규정인데요. 이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음악이나 이 관련 영상물들을 이 검열, 필터링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한 비용을 치르지 않은 창작물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한 겁니다.
네. 자, 유럽연합의 이번 조처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일각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 주로 음악인과 영화인 같은 창작자들을 비롯해서 일부 대형 유럽 현지의 언론사들이 반기고 있는데요. 이 새 저작권법 가결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속속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 사용료를 보장받게 되니까 뭐 창작자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소한 유럽에서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정당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업체들이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거나 혹은 방치해서 이 접속자들을 끌어모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구글을 비롯한 해당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구글은 즉각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유럽의 창조적인 디지털 경제를 이번 조치가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구글 측은 또한 이번 법조항에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한 건데요.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다른 회사들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도 기업들과 좀 비슷한 입장인데요. 예, 상당수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유럽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예, 앞으로 구글 등이 이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신생 언론사나 소규모 언론사의 링크 달기를 피할 것으로 예상하는 건데요. 반면에 이 구글과 계약할 수 있는 대형 언론사나 대규모 문화 창작자들만 앞으로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유럽의회가 이렇게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기존 법규로는 빠르게 변하는 온라인 환경을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EU의 저작권법은 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기 훨씬 전인 2001년에 제정됐는데요. 이 문화상품이 유통되는 경로가 온라인 영역으로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이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서야 가결된 겁니다.
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예, 구글을 비롯한 해당 업체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에서 공청회를 열 때마다 업체들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이 새 저작권법이 규제하게 되는 유튜브 운영업체인 구글과 인스타그램 운영업체인 페이스북 등이 모두 이 미국 회사들이다 보니까 미국과 EU 사이의 경제적 마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EU 당국이 이렇게 미국 인터넷 회사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진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자, EU가 미국 인터넷 기업에 앞서 어떤 조치를 했던 건가요?
예, EU 당국은 지난해 7월 이 구글이 무선통신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서 43억 유로, 미국 돈으로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손전화의 응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때 구글이 마련한 경로, 구글 플레이만 사용하도록 한 걸 문제 삼았는데요. 이 지난주에는 또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14억 9천만 유로, 약 17억 달러 과징금을 추가로 매기기도 했습니다.
네, 업체들 입장에선 유럽에서 사업하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건데 이 새 저작권법은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네, 아직 조금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이 EU 정상회의가 최종 승인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의는 이 새 저작권법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혔는데요. 이후 관보에 게재하면 공식 발효됩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확정 등을 거쳐서 완전히 이 새 저작권법을 집행하려면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유럽연합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특검 보고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월 9일 하원 최출회위원회가 여는 청문회에 나올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할 예산 1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범프 스탁 사용 금지 조처가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25일에도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를 담은 특검 보고서가 계속 화제가 됐는데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연방의회 청문회에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바 장관이 오는 4월 9일 연방하원 세출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문회에 나옵니다. 원래 이 청문회는 새 회계연도 법무부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하지만 이 청문회에서도 이번 특검 보고서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금 바 장관을 청문회에 불러내겠다고 하는 것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하원 법사 정보위원회 그리고 상원 법사 정보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 장관과 얘기를 나눴는데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 공개 범위를 결정한 뒤에 기꺼이 청문회에 나가겠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중앙정치권이 25일에도 이 특검 보고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죠.
네, 이 가운데 특히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눈에 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 러시아 스캔들 문제로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out there that have done some very, very evil things, very bad things. I would say treasonous things against our.
네, 몇몇 사람이 아주 악마적인 몹시 나쁜 일을 했다면서 이건 반역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몇몇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년여 동안 자신을 물고 늘어진 민주당 그리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던 일부 언론 또 정치 평론가들을 뭐 둘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히 언론이 지난 2년간 가짜 뉴스를 가지고 내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들 언론은 시민의 적이라고 다시 비난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몇몇 보수 언론을 빼곤 이 주류 언론을 강하게 비난해왔죠.
맞습니다. 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는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라면서 비난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2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 자신을 비난한 이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Those people will certainly be looked at. I've been looking at them for a long time and I'm saying why haven't they been looked at? They lied to Congress.
네, 거짓 주장을 폈거나 연방 의회에 위증한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다른 대통령에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몇몇 사람이 잘못된 주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려 하른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특검 수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갈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never going to accept the Mueller report, what I say or what Mr. Barr does. But by any reasonable standard, Mr. Mueller.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그러면서 특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뮬러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코닌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도 이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케빈 맥카스의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속해서 비판해온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바 장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특검 보고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라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His conclusions raise more questions than the answer, given the fact that Mueller uncovered evidence.
네, 조사 결과에 의문점이 있다면서 특검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고 네들러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또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CNN 방송 회견에서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조사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2020년 대선에 도전한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도 CNN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쿤스 상원의원이 다른 조사를 또 언급했는데 특검 조사 외에 진행되는 조사들이 아직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이 연방의회, 특히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진행하는 조사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부터 세금 보고 문제, 그리고 비리 등 다양한 의혹을 막라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특검 보고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관련 의회 조사에 이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들러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은 25일 바 법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4월 2일까지 보고서 전체를 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또 연방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찰이 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회사와 이 조직과 관련된 몇 가지 의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돈을 주고 입막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특검 수사라는 큰 산을 넘기는 했지만 이 법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국방부가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할 예산을 승인했군요.
네,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이 25일 성명을 냈는데요. 육군 공병단이 이 국토안보부와 국경경비대를 지원해 10억 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투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전용된 10억 달러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쓰이게 되는 겁니까?
네, 남북 국경에 91km 길이의 장벽을 세우는 데 쓰게 됩니다. 이 장벽은 높이가 5.5m 정도 라고 하는데요. 전용 예산은 또 국경도로 건설과 개선 그리고 가로등 설치 작업에도 사용됩니다.
네, 자, 국방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을 전용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근거한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 남부 국경에 안보 인도주의적 위기가 있다면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해서 국방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합니다.
네, 국방부가 이 전용할 예산 항목을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 18일에 제출했는데요. 관련 예산이 약 130억 달러 규모입니다. 대부분 지난 회기연도 연방의회가 승인해준 국방부 건설공사 예산입니다.
네, 자 전용된 예산 항목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 군산 공군기지 내 무인비행기 격납구 건설 사업이 있고요. 또 뉴욕주 소재 육군사관학교 내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사격장, 모의비행시설, 그리고 탄약저장소 등 군수나 훈련 관련 시설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0 회계연도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86억 달러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연방의회가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하원에 의해서 연방 상원도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특히 상원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12명이 결의안에 찬성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하지만 이 연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또 찬성을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수는 있죠.
예,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는 표결은 진행됐나요?
네, 먼저 연방 하원이 26일 표결에 붙였는데 부결됐습니다. 이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으려면 286표가 필요한데 38표가 모자랐습니다. 현재 의석 분포상으로는 이 상원에서도 이 충분한 지지를 얻기가 힘들 전망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이 범프스탁을 사용하는 게 금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6일을 기해서 범프스탁 소유나 매매 이전이 일절 금지됩니다. 지난해 12월에 나온 이 트럼프 행정부 조처에 따른 건데요. 당시 미국 법무부는 범프스탁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90일 동안 시행을 미뤘었죠. 이제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26일자로 범프스탁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네, 범프스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은 장치인데요. 이 한 발씩 발사되는 반자동 소총에 이 범프스탁을 부착하면 자동 소총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 빠른 속도로 총알이 나가는 연사 효과를 내는 거죠.
네, 미국에서 이 자동 소총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네, 민간인은 소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자동 소총은 신원 조회를 거쳐서 전과나 정신병 경력이 없으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범프스탁을 금지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네, 지난 2017년 10월 1일에 이 미국 서부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겁니다. 당시 이 라스베가스 호텔 32층에 투숙한 한 남성이 인근 야외 공연장에서 음악을 즐기던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기를 난사했고요. 이로 인해서 58명이 숨졌는데요. 당시 범인이 범프스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건 직후 범프스탁이 논란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지난해 12월 18일에 이 금지 조처를 발표한 겁니다. 다만 공식 시행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90일 유예 기간을 뒀던 거죠.
네, 자 이미 범프스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네, 미 법무부 산하 주류화기 마약관리국 ATF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직접 못 쓰게 만들어서 이 ATF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ATF가 이 범프스탁을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을 자체 웹사이트에 올렸는데요. 완전히 부수거나 녹이거나 조각조각 내서 이 자동 연사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요.
네, 이 만약 범프스탁을 몰래 갖고 있거나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25만 달러 상당의 벌금 그리고 또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법무부 발표가 나오자 여러 총기 옹호 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걸로 기억이 됐는데, 자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소송이 여러 개인데요. 그 가운데서 이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달 25일에 나왔습니다. 당시 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줬는데 이 범프스탁 금지 규정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 소송을 제기한 총기 옹호 단체 등이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범프스탁 금지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25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네, 범프스탁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뭡니까?
네, 뭐 앞서 미국의 대표적인 총기 옹호 단체죠. 전미총기협회 NRA가 주장을 폈는데 이 범프스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0년에 ATF는 범프스탁이 자동 소총이 아닌 부품에 불과하다면서 합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처는 예전에 ATF가 내린 정의를 뒤집은 건데요. 하지만 연방법원은 ATF에 그렇게 바꿀 권한이 있다면서 범프스탁 금지령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비록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태양을 쬐며 행복과 만족을 누린다고 노래하는 Soak Up the Sun 들어보시죠. 쉐릴 크로우가 부릅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서부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수송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동부에 있는 정부 보급 물자를 서부로 실어 나른다. 잘만 하면 요즘 같은 때에 좋은 돈벌이가 될 것 같은데요.
우편물은 먼저 철도나 선박으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까지 수송되고요. 거기서 다시 대륙 횡단 수송회사의 역마차에 실려 보내졌습니다.
포니 익스프레스라. 아, 그거 좋은데요.
조랑말 속달우편 포니 익스프레스는 동부와 서부 사이의 우편 배달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까지 전신 체제가 완성되면서 포니 익스프레스는 등장한 지 겨우 18달 만에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4부 1850년대 미국.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연방정부는 서부에 대해 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몰몬교로 불리는 한 종교 집단과는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로 1823년 당시 18살이었던 조셉 스미스라는 한 젊은이에 의해서 창시됐습니다.
천사가 저에게 황금의 책에 대해 얘기해 줬습니다. 이 책엔 고대인들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책에 적혀 있는 이상한 글자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자를 옮겨 적는 게 몰몬경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교주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몬교인이 됐고 이들은 자신들이 신에 의해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몰몬교인들은 열심히 일했고 서로 도우며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며 살았습니다.
몰몬교의 정신과 생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색다른 종교를 비웃었습니다. 이들과 몰몬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조셉 스미스는 몰몬교인들을 이끌고 뉴욕에서 오하이오로 다시 미주리로 여러 차례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일리노이주에 정착해서 나우브라는 마을을 건설했습니다. 몰몬교인들은 자치제를 운영하고요. 자체 방위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요. 나우브 마을은 곧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몰몬교는 스미스가 아내를 한 명 이상 가질 수 있다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면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몰몬교 분열을 기회로 사람들은 몰몬교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대규모 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몰몬교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신문을 만들어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를 비난했고 스미스는 그 신문사의 인쇄시설을 파괴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셉 스미스는 체포돼 일리노이주 카지즈 감옥에 투옥됐는데 한 폭도가 감옥을 공격해 스미스와 그의 동생을 사살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는 몰몬교인들에게 일리노이 주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지사는 몰몬교가 떠나는 것만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미리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몰몬교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 삶의 터전을 두고 또다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에 이어 브링검령이 몰몬교의 새 지도자가 됐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우리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봤습니다. 그곳은 서부에 있는 아주 광활하고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지금 우리 15,000명의 몰몬교인들은 짐마차와 가축들을 끌고 서부로 힘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떠난 동안 많은 형제 자매들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오랜 여행으로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지난 겨울에 만난 탐험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로키 산맥 서쪽 광대한 계곡에 아주 거대한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바다처럼 물맛이 짜서 솔트 레이크, 소금 호수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가 바로 제가 꿈에서 본 우리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브리검룡은 겨울 눈이 녹기 시작하자 곧바로 몰몬교인들을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1847년 여름, 드디어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에 도착했습니다. 브리검룡은 골짜기 너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입니다.
몰몬교인들은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밭을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호수물은 식수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짜서 로키 산맥에서 물을 끌어오는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정착하고 처음 몇 년 동안은 어려움이 컸습니다. 날씨는 추웠고요. 애써 지은 농작물은 망쳤고 고되고 힘든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몰몬교인들은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했고요. 또다시 어디론가 이동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몰몬교인들은 오직 교회 법과 지도자에게 순종했습니다. 이 시기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새로 발견되면서 몰몬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가는 길에 솔트레이크를 지나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솔트레이크에 정착했는데 이렇게 늘어가는 주민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법이 필요해졌습니다. 몰몬교인들은 연방 하원에 이 땅의 준주 정부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몰몬교인들은 이 땅을 사막이라는 뜻의 데저트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몰몬교 말로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몰몬교인들은 콜로라도 산맥에서 서쪽으로 캘리포니아 산맥까지 또 애리조나에서 북쪽으로 오레건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사막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몰몬교인들의 사막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몰몬교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을 달라니 당치도 않아요. 이 땅을 몰몬교에 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사막이라고 짓는 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하면서 물어볼 때 난 상관없어, 너가 골라. 또는 너 마음대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t's your call. 이 표현을 직역하면 너한테 온 전화야지만 너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야지, 또는 내 마음대로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really care where we eat. It's your call. 나는 어디서 먹을지 상관 안 해. 너가 결정해. I can't make that decision for you. It's your call. 그 결정을 내가 해줄 순 없지. 너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 I love the idea, but it's not my call. 너무 좋은 생각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It's ultimately her call, not mine. 결국은 그녀의 결정이야. 내 것이 아니라. It's your call. 오늘은 It's your cal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Foreigner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유일한 나의 진실한 친구였지만 이젠 어제 일이 됐다고 노래하는 That Was Yesterday 전해드리며 전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stand alone.
Voice of America.